예, 오늘은 마태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오늘 먼저 보고 다음 주에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7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이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2장에, 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12장의 주된 내용은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빌미로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어서 주님을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절대 뭐 인기를 끌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주님이요. 그럼에도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표적으로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사실은 표적으로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 스스로 눈먼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12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요, 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표적을 못 알아보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극과 극의 위치에서 두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장의 시작은요, 이렇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요. 그날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더 풀어서 쓰면 그 같은 날, 그 같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 12장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날에 이어지는 거겠죠?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가 진짜 주님의 영적인 가족인지를 밝혀주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과는 반대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날에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큰 무리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 제자들이 직접 그 의미를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아마 제자들도 그 배에 같이 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이 장면을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때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제자들은 배 안에 그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조금 떨어진 해변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보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태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어떤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죠? 산상수훈을 전하셨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의 가장 앞에 앞으로 나와 있고 그와 떨어져서 무리들이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이와 동일한 모습이요. 이 해변과 배 위에서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께서 특별히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산상수훈 때처럼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동일한 구조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리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산상수훈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시작한 이 산상수훈 말씀이요.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으로 끝났죠? 기억나십니까? 7장인데요. 다시 한번 구별로 끝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구별된다라는 내용으로 산상수훈은 끝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즉 이 말씀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분명히 주님께 호의를 가지고 또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산상수훈은 시각적으로 제자와 무리가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내용 안에도 그들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3장도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배 안에 제자들과 해변의 무리들이 구별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 안에도 또한 구별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3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여러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온 비유가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주님께서는 해변가에 앉은 무리들에게 먼저 이 비유 자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비유이다 보니까 아마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해주시고요. 그 후에 18절부터는 이미 말씀을 해주신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풀이해주시는, 설명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비유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유 풀이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인 주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먼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절부터요.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께서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비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공간복음서에서 각각 한 번씩만 쓰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비밀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밀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기본적으로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누구나 알 수 없는 게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누구나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너에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이 비밀이 그 전에는 예,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 전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구약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그들은 단회적인 종말을 기대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은요. 바로 그렇게 종말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순간에 풀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실 때 그때 이제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본 대로 주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그런 단회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미 주님을 통해서 왔으나 아직 극치의 모습은 아닌 already not yet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으나 아직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면 그와 발맞추어서 이 천국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그 비밀이 단번에 확 풀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택하신 백성에게는 풀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비밀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인정하신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풀려야 맞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비밀로 남아야 맞는 거죠. 예. 이 already not yet 그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긴장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질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알아들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철저하게 구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요. 이 비유를 듣고 무릇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서 깨끗하게 된 자가 그 기적만 누리고 그 기적의 표적으로서의 그 의미, 그 기적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에는 더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같은 겁니다. 비유를 듣는 은혜를 누렸지만 알아듣지를 못한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진리로 채우지 못한 그들처럼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선택된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좋은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된 사람들만 누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들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13절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반응이 사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임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구약의 예언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더 클리어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돌아서지도 못하게 하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아주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의 백성들을 예정하셨는데 그렇게 정하신 대로 이 역사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반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생각만 해보면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대로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그 선포된 비밀 앞에 듣고 이해할 자들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갈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께서는 먼저 유기되는 자들이 절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선택된 자들은 그와 반대라는 것 또한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게 16절, 17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택된 자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복 있는 자들의 복됨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그러한 특별한 복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이 복됨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능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천국의 비밀을 여전히 비밀로 붙잡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회적 종말 정도로 불투명하게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제자들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아주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보다 복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정해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님의 이 비유들은 이 구별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밀을 알아들을 자들과 못 알아들을 자들이 이미 분명히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이미 구원받을 자들과 유기될 자가 그렇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왜 굳이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들은요, 언제나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말해서 설득을 하면 저 사람이 이해하고 믿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설득할 내용들도 잘 준비를 하곤 합니다. 물론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성을 주셨죠. 그리고 이 이성을 사용해서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유를 사용한다라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면 그 목적은 분명히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 더 잘 설득하기 위함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주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잘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는 들을 자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요, 주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더 잘 전해서 저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의도, 그러한 설득의 의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그 비유 자체가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감추어진 진리를 비유라는 방식으로 선포를 하시고 바로 그 선포된 진리를 기준으로 알아듣는 자, 못 알아듣는 자를 나누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한 필터링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딱 그 순간에 장차 올 그 심판대 앞에서처럼 아주 극명하게 둘로 나누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 안에는 분명히 그 무리들, 큰 무리들 가운데 이제 바른 방향으로 고민을 시작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비유만 듣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전하는 순간 주님 앞에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후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된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결국 모두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중 한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마치 우리가 곡식에 채를 칠 때 한 번 치면 조금 걸러지고 두 번 치면 조금 더 걸러지고 점점 칠수록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선포된 비유의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 때처럼 그냥 단번에 알곡과 가라지를 쫙 가르지는 않지만 듣는 자들의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은 언젠가 깨닫게 하심으로 그 채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갈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채를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모독죄까지 지은 바리새인과 주님께 나의 형제라고 인정받은 제자들 사이에 무리들이라는 애매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고요. 주께서 그런 불분명한 그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여기다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 시간 가운데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무리들, 아직 어느 쪽으로 이 시간 안에서는 결정나지 않은 그 큰 무리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들은 각 집단에 다르게 도전을 하는데 비유들은 지도자들은 거부하고 청중들에게는 결정하도록 도전하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바리새인일 것이고 청중들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제자들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를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 가운데 일하실 때 그 방법은 알곡을요 그냥 단번에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고 그 안에 같이 나와두시면서 서서히 키질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사실 알곡인 자들은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이제 알곡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라지는 그 말씀에 대적함으로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이미 알곡으로 확신을 얻게 된 이 주님의 가족이 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맞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제자들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미 알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알곡 골라내기 작업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주님과 똑같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1차적으로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것이었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더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비유뿐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도 직접 읽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해 드리는 내용까지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는 그냥 비유만 들려주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말씀해 주셔서 선택받은 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보였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주님의 그 해석을 읽고 거기에다가 설교를 통해서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이해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 얻는 백성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그냥 이해할 단순한 이성만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물론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이 내용 지금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요, 그 내용을 그냥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과 이를 믿고 소망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13장에 나온 비유들은 주로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논리를 잘 따라가서 아 천국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이해하고 말게 된다면 그것은 그 비유를 듣고 정말 깨달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깨닫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받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천국을 정말 마음 다해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깨닫게 된 자들은요, 정말로 깨닫게 된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깨닫게 된 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다른 마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미 온 천국을 점점 더 이제는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장차 올 천국을 점점 더 간절히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의 눈이 띄어진 제자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이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굳게 마음먹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 나도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굳게 다짐한다라고 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소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받고 한 번이라도 경험한 거였으면 소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을 소망할 수는 없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정말로 마음으로 반응하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죄인인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실제는 절대로 보지를 못하고요,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휩쓸려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갑자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다시 태어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제는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거듭난 성도가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고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거듭난 성도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뜬 거듭난 성도가 되셨다라면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 이미 온 천국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에는 몰랐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며 그렇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면요, 나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가 맞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지 못하더라면요,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인 사탄은요, 우리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것으로 실체를 못 보게 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속이는 자의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임에 불구하고, 예,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와있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임에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자들처럼 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소경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속아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성도, 그래서 정말로 눈을 뜬 성도이시라면 정말 그 눈을 똑똑히 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정말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을 통해서 그것의 극치인 장차 올 천국을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암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 많은 저희들인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했던 그 진리를 보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사탄에게 속아서 여전히 소경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명확하게 듣고 더 명확하게 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빛과 같이 밝게 빛나고 정말로 소금과 같이 짠맛을 제대로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러한 삶 가운데 또한 진정으로 장차 올 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